지난주에 일련의 사태들은 샘 알트먼을 비롯한 이 OpenAI 진영에게 두 가지 숙제를 주게 됐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GPU 중심의 AI 인프라 투자의 효용을 증명해야 돼요. 5.1도 실패했고 5.2도 실패했습니다. 스타게이트 지연이 지난주에 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스타게이트가 지연됨으로써 이 GPT-6가 나올 수 있는 타임라인이 좀 더 길어진 거 아니냐, 구글에게 여유를 준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자극적으로 하락을 했던 것 같고, 그 두 번째로는 그 AI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지속이 되려면 결국에는 OpenAI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OpenAI로부터 다 뿌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돈을 벌지 못하면 이거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브로드컴의 마진 회선 코멘트가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숙제가 생겼고, 하나의 역풍이 이번 주에 더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쇼미더 연수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현수 작가님과 함께.
네.
김현수 작가님. 네. 신진 작가님이시죠?
네. 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 불패공식의 네. 작가님이신 네. 김현수 작가님과 함께. 네. 요즘에 이거 반응이 엄청 좋다면서요?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번에 되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 주식 공부하시고 네. 투자하고 싶으신 분, 특히 대한민국 투자자를 위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책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는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번 주 위클리는 제가 적자 생존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차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위크 50이니까 2주밖에 안 남았네요.
네, 이제 네. 2주 남았습니다. 2025년이. 지난주 시장 리뷰를 보면 최근에 그 미국장이 변동성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한 번에 해소가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 그 200, 나스닥 100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2%가 넘게 빠지면서 주간으로 나스닥이 2% 빠지고 S&P 500은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통적으로 12월은 되게 계절성이 좋은 그 달인데 이번 달에는 또 유난히 이상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가 흔히 얘기하는 그 중소형주 지수인데 중소형주 지수가 전고점을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드디어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 네.
계속해서 이 전고점 저항에 막히면서 못 들고 올라가다가 지난주 수요일 기점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지난주 시장 흐름이랑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한 주를 보면 이게 메가캡이랑 라지캡이 되게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나노랑 마이크로 스몰 뭐 이런 작은 종목들이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닌 게 1개월 퍼포먼스를 봤을 때도 스몰캡이랑 마이크로캡이 메가캡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AI를 주도했던 그동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빅테크 업체들에서 벗어나서 좀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수 자체는 이걸로 보시면 막 이게 엄청 크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종목군들을 보면 AI를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금요일날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한방 제대로 맞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이런 뭐 중소형주라던가 아니면 다른 섹터로 확산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네요. 러셀 지수가 올라왔으니 M7도 네. 다시 올라가든가
그렇죠.
뭐 반대로 가거나 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맞습니다. 네. 스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이상하죠, 차트가. 이게 전고점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럼 나왔느냐에 대해서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좀 유의미했던 차트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제가 항상 그 미국 시장을 요즘에 설명을 할 때 쏠림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쏠림.
쏠림이라는 게 단순히 종목 혹은 자산군 쏠림만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도 쏠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가 상위 5개 거래일에 발생한 변동성의 연간 전체 변동성 대비 비율을 나타낸 차트인데 그러니까 이 차트가 지금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이때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50%가 넘습니다. 이 말은 올해 변동성의 절반이 5개 거래일에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변동성의 쏠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를 기억해보시면 올해 미국장은 금요일에 유난히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도 급락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올해 내내 좀 그 트레이딩을 할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거에 가장 큰 원인은 리테일 장세가 시작이 되면서 레버리지가 많이 끼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뭔가 트리거 때문에 한 번에 청산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변동성의 쏠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이 변동성이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언제든지 쏠려서 한 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좀 긍정적인 소식인데 이게 페드가 올타임 하이, 지수가 올타임 하이 근처일 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가 좋은데도 금리 인하 할 때
그렇죠. 주가가 좋다는 거는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땠냐 보면 과거 20번 중에 20번 전체가 다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근데 2025년 12월 10일에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올타임 하이에서 2% 이내일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에는 장이 되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차트를 하나 소개를 드렸고요.
네, 이게 다 그 연수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K 리커버리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주가는 좋은데 경제는 안 좋기 때문에 금리 그렇죠.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맞아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주가는 계속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러셀 지수의 강세를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사실은 숨겨진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랑도 관련이 되게 많아요. 러셀이.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네. 빅테크부터 중소형주까지 모든 기업들이 부채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부채가 이자 비용으로 해가지고 EPS에 영향을 주는 그 강도는 이 중소형주가 훨씬 더 세요. 왜냐하면 이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는 이 러셀 업체들이 중소형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러셀 지수의 EPS 그로스 추정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아하. 그래서 보시면 S&P 500이나 다른 지수들 대비 압도적이거든요. 내년도 EPS 성장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러셀 지수의 강세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다. 거기다가 수급적으로도 지금 러셀에 역대급 숏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나스닥 100이나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도 2배 이상 숏이 쳐져 있는 것과 더불어 최근에 어쨌든 M7 중심의 쏠림 장세였기 때문에 그거를 사면서 러셀을 반대로 숏을 치면서 롱숏을 해지하는 그런 전략이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지금 러셀이 엄청나게 숏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모멘텀에도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최근에 러셀 지수 강세를 좀 설명해주는 그림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너무 힘드니까 막 네. 공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야 니네들 뭐 빚도 못 갚고 이거 이자도 못 내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아이고 사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슈들을 통틀어서 지금 시장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다라고 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게 그 나스닥 100의 히트맵인데 보시면 테크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빅테크들은 그나마 견고했는데 특히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나온 결과인데 먼저 오라클이 목요일날 쇼크를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컨콜에서 가이던스 마진에 대해서 쇼크를 주면서 좀 많이 빠졌고
그쵸.
마지막으로 장중에 그 오라클이랑 오픈AI랑 하고 있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2027년에서 28년으로 지연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AI의 수익성 논란이 점점 이제 열기를 띠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뜯어보면 먼저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주가인데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 3-4%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콘콜을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애프터 마켓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5% 정도 끝났고요. 본장에서 -11%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AI 매출이 다음 분기에 YOY 2배 성장할 거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콘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매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GPM은 다소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AI로 돈을 버는 거랑 레거시로 돈을 버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레거시 대비 AI의 수익성이 더 낮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AI 하드웨어 시장이 이제는 좀 성숙기에 진입을 해서 가격 경쟁을 시작을 했다.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구글 TPU를 만들 때 구글이 브로드컴이랑 미디어텍 이렇게 이원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구매 협상력 강화. 그러니까 구글이 너네 이렇게 싸게 안 해주면 우리 미디어텍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압박이 오면서 AI 하드웨어에 많이 팔아도 덜 남는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형성이 됐어요.
많이 팔아도 덜 남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많이 파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멀티플을 끝까지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좀 수익성을 걱정해야 하는, 그래서 멀티플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작용을 했고, 이게 소스를 마이너스 5%나 하루 만에 미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AI고 그러면 돈 더 많이 벌도 수연찬을 파네.
그렇죠.
AI 하는데 마진이 더 안 좋아진다고? 이러면서 이제 좀 실망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장중에 이 뉴스가 나왔죠. 오라클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내후년으로 미룬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부인은 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다.
이게 안 좋게 작용한 이유는 오라클의 실적 발표에도 있습니다.
네.
오라클이 실적 발표하면서 캐펙스 가이던스를 사용 조정했는데 이게 시장이 좋게 해석해 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너네 어차피 이거 오픈 AI 향인데 이거 부채에 의존한 이런 매출 전환 이전에 필요한 선행 투자가 급증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그러면서 안 좋게 해석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돈 벌기 위해서 너네 AI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돈을 언제 벌 건데 라는 AI 인프라 투자의 한계로 지적이 됐고, 그 상황에서 나온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지연이 이거의 결정타를 때린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후에 살짝 회복을 하긴 했는데 다시 이제 종가 저가까지 밀려서 끝났어요, 속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오라클이 이 기사에서 지적을 했던 게 숙련된 전기 기술자의 부족,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 그리고 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 여러 공급망에서 그 쇼티지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AI 인프라 투자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냐면 돈만 있으면 다 때려박으면 이길 수 있어 라는 게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물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해결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장에 던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자본 집약적인 투자 사이클의 한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걸 우리는 이전에 한번 겪어봤어요. 이 전통적인 AI 스케일링 로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 비슷한 게 딥시크였습니다, 올해 초에. 이 딥시크 사태의 핵심은 이 GPU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GPU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딥시크랑 좀 다른 점은, 딥시크 사태의 핵심은 GPU 투입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알고리즘 개선과 같은 고도한 작업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근데 사실은 이 둘 중에 첫 번째 거는 맞는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모델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건 많은데 GPU 더 넣으면 더 좋아지는 것도 맞거든요.
아.
그래서 이때 딥시크 때 하드웨어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이때 엔비디아도 거의 10% 빠졌는데 하루 만에.
맞아요.
이 이후에 다시 주가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고리즘 개선이고 뭐고 다 하더라도 GPU 투입 증가시키면 무조건 성능이 좋아져라는 법칙을 증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 법칙은 계속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시장이 받아들였던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추론 시장이 또 들어오면서,
네. 그렇죠?
추론 시장에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해지고 이런 것도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아닌 듯 맞았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이번에 네. 또 아닌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런 우려가 이번에 나왔던 거고, 그 나왔던 원인은 사실은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로 돌아가야 돼요. 제미나이3의 출시였습니다. 제미나이3의 출시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다들 내는 엔비디아 텍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M 70%가 증명하는 그 70%의 텍스를 지불하지 않아도 챗 GPT를 뛰어넘을 수 있구나 라는 거고, 추론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쓰지 않아도 비용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개선시켜줄 수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케일링 법칙, 오케이, 아직 맞아, 괜찮아.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한 투입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더 중요해졌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추론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 이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엔비디아한테 70% 텍스를 준다라는 표현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딥시크 때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어떻게든 싸게 나쁘지 않은 모델을 만들자라는 게 딥시크의 주장이었는데 이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비싼 GPU를 써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정도로는 안 된다. 비싸더라도 최고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극복이 됐어요. 근데 제미나이3가 나오면서 최고의 모델도 싸게 만들 수 있던데 라는 게 새로 등장한 우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오라클과 브로드컴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지연이 나오면서 뭔가 한 번에 시장이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제미나이3 이전에는 학습 단계에서 성능만 개선시키면 돼. GPU를 무조건 때려박아서 비싸더라도 성능만 높게 나오면 돼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내기 위한 비용 효율성도 중요하더라 라는 거를 제미나이3가 나오면서 시장이 인지를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GPT-5.2가 되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GPT-5.2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GPT-5.2를 통해서 비싸더라도 더 많은 자본 투입이 최선이야 라는 걸 증명해야 됐었거든요.
그쵸, 그쵸.
제미나이 3 너네 싸게 만들고 알겠어. 근데 우리가 더 좋은 모델을 내서 GPU 투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여줄게 라는 게 GPT-5.2였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이게 나오자마자 구글이 이 베스트 AI 모델 확률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발표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 이후에 사용자들이 이제 써보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들의 리뷰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90%까지 전고점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GPT-5.2가 여러 가지 그 얘네가 발표를 하면서 제미나이 3 프로랑 비교를 하는 그 성능표를 막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능표에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애매한데 이런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과적합 이슈예요. 과적합이 뭐냐면 그 성능표 비교에서 제미나이를 이겨야 되니까 그 성능표 비교에서 이기도록만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
실제 사용을 했을 때는 그냥 그런데 이 성능표에서만 이기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위한 아하. 개발을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사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GPT-5.2가 원래는 지난주에 나올 게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쵸.
급하게 내다 보니까 이 성능 테스트에서 이기기 위해서 좀 역량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자들의 리뷰는 이 성능 테스트 결과랑 무관하게 좀 약간 애매하지 않냐 이런 리뷰가 나왔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근데 좀 시간을 두고 써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써봤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긴 하겠더라고요.
5.1이랑요?
네, 5.1이랑 5.2가. 그래서 아마 이제 첫 인상은 좀, 뭐, 별거 없네. 였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좀 실망감으로 작용한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사실상 이 GPT-5.2 공개를 통해서 구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승리의 공식을 재증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구글이 이번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칩이랑 모델이랑 클라우드랑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거를 수직 계열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GPT-5.2가 뭔가를 증명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브로드컴의 수익성 약화 코멘트, 오라클 실적 쇼크, 스타게이트 지연 이런 것들이 구글의 이런 천하무적 같이 보이는 성공 방정식을 뒤집기가 더 어렵다는 거를 증명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인프라 업체를 전반에 걸친 조정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은 이 나왔던 뉴스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글한테는 좋은 뉴스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브로드컴 수익성이 왜 약화되는데, 아, 구글이 좀 짜게 굴어서요. 뭐 이런 거니까.
구글 수익성을 좋아하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잖아요. 이제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게 결국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뭔가 지금 헤게모니가 협상력이 좀 더 구글 쪽으로 넘어간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어디서 나온 표는 아니고 제가 그냥 제미나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냥 그렇군요.
시각화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네네.
이게 실제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GPU 투입에 따른 모델 성능 퍼포먼스의 증가분은 이렇게 쭉 로그 함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딥시크가 이거 아니다.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이 차트를 좀 더 위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 쭉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거는 그거였어요.
AI
인프라 투자 많이 때려박으면 많이 때려박을수록 모델 성능이 올라가기는 해.
네네네.
근데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이 차트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를 올릴 수 있더라. 자본 투입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더라. 라는 거를 딥시크가 증명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미나이3는 이 차트를 이번에는 왼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GPU가 아니라 TPU가 되면, 이 캐피탈 인풋, 그러니까 자본 투입을 적게 하더라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던데? 라는 거를 제미나이가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야.
그래서 이게 되게 인프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본 투입이 줄어드는 것만큼 제일 안 좋은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는 지나 봐야 알겠지만 일단 당장은 우려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가 좀 지난주 하락을 설명하는 가장 키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자체도 지금 AI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개념상으로 막 보기 위해서.
네.
아, 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를 좀 더 구체화해보면 이전에는 GPU 기반 스케일링 법칙이 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집약적, 그러니까 돈 많은 놈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돈만 계속 때려박으면 언젠가는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었다면 이제 제미나이3 등장으로 인해서 자본 효율적인 회사가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길 수 있지 너네 봐라. 오라클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지연되지 않았냐. 그거 너네 돈 많이 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렇죠.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구글의 제미나이 3가. 지난주에 일련의 사태들은 이제 샘 알트먼을 비롯한 이 오픈 AI 진영에게 두 가지 숙제를 이제 주게 됐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GPU 중심의 AI 인프라 투자의 효용을 증명해야 돼요. 5.1도 실패했고 5.2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GPT-6가 이제 내년에 나올 텐데 스타게이트 지연이 지난주에 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스타게이트가 지연됨으로써 이 GPT-6가 나올 수 있는 그 타임라인이 좀 더 길어진 거 아니냐.
뒤로 간 거 아니냐.
이 말은 구글에게 여유를 준 게 아니냐. 어허. 구글이 제미나이 4를 개발할 수 있는, 5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준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자극적으로 하락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AI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지속이 되려면 결국에는 오픈 AI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오픈 AI로부터 다 뿌려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돈을 벌지 못하면 이거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근데 브로드컴의 마진 훼손 코멘트가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했던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숙제가 생겼고, 이 두 번째 숙제는, 하나의 역풍이 이번 주에 더 남아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제미나이 3.0 플래시 출시인데, 아하. 일단 그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18일 전까지는 출시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16일, 17일, 18일, 이번 주 목요일 전까지는 출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나왔을 때, 지난주에 이 플래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나왔을 때, 구글의 콜드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쵸. 오픈 AI가, 알고 보니 플래시가 별거 없으면 오픈 AI의 동점타가 오히려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에서, 이제는 시장이 AI 섹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가자. 왜냐하면 돈 쓰면 이기니까. 가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이라는 차별화된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했다는 게, 지난주 시장이 시사했던 가장 큰 시사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그 무작정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데이터 센터에서 태워서 무작정 이 지능을 높이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AI가 실제로 돈을 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고,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업체 혹은 진영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추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추론의 핵심은 AI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AI 서비스를 막 많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간다라는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습 시대에서는 어떻게든 뛰어난 모델을 만들자라는 게 최우선 목표였다면, 네. 추론 시대에서는 이제는 돈을 벌어야 돼요. AI 서비스로. 그래서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쨌든 거기서 벌어들인 매출을 온전히 최대한 이익으로 땡겨올 수 있는 비용 효율성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이제 학습한다는 게 이제 그 취업을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추론으로 나가면 이제 가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투자도 네.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네. AI가 그냥 꿈이었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통이군요.
네, 그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성장통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글 설명드리면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AI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냥 쭉 올라버리는 베타의 시대를 지나서 비용 효율성을 증명하고 수익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로만 이전의 쏠림들이 이쪽으로 더 쏠려버리는 그 알파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정리했던 내용을 노트북 LM을 통해서 그 슬라이드로 바꾼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AI 섹터가 하락을 했던 게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AI의 종말이다. 혹은 그냥 이거 단순히 조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꿈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이라는 거고 이 구간을 넘어서 그 딥시크를 넘어서 반등했던 기업들이 이 GPU 기반의 스케일링 법칙을 증명하는 기업들이었던 것처럼 이 구간을 넘어서 반등하는 기업들은 수익성과 비용 효율성이라는 이 새로운 추론의 시대의 잣대를 증명해낸 업체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위주로 좀 적자 생존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잘 꾸려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제가 시장에서 받았던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시 이제 구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비용 효율성 이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구글도 사실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지는 증명을 해내야 될 텐데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제미나이 3.0 플래시 버전이 나오면서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구글의 서비스 예를 들어 검색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미국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제 나타난 현상들 보면은, 아, 잠깐만, 9월 달은 좀 조정인데, 조정 안 받고.
네.
아, 연말엔 좀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또 안 좋고.
너무 반대로 가요,
이게. 반대로 가다 네. 보니까 이게 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긴 그림에서 이제 AI 투자를 할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연수루가 이번에 신간으로 낸 이제 미국 주식 불패 공식 이 책을 보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투자할지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연수루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